기도하고 우리 오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요. 정말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바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 저희들 찬송으로도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모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구원의 기쁨 이 감사가 더욱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욱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인데요. 우리 예배 마치고 바로 해서 아마 조금 힘드신 것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건강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계속 앉아있는 것도 좀 힘드시게 한데요. 앞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때가 오면 저희가 이제 조금 쉬는 시간도 많이 갖고 밥도 좀 먹고 하고 이제 오후 예배를 하면 더 많이 오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성경 공부까지 우리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번 성경 공부 때 이어서 삼위일체 교리를 오늘 할 수 있으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의 증거들을 좀 찾아봤고요. 이제 오늘은 전체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되시고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또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많은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삼위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어떻게 구별되시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구별되시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로 이제 구원 역사 속에서 나타나시죠.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그 호칭이 사실은 그 구약에 가면 예수님께도 붙여져요.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호칭이.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도 되시고 신랑도 되시고 목자도 되시는 거죠. 이제 그런 관계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다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시고 신랑도 되시는 분이죠. 근데 그건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렇고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딱 구별이 되어지죠. 성부께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 관계에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먼저 성경에서 누구로부터 나음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나오시는 분도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영원 중에 아들을 낳으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도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은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고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사역에 있어서는 모든 창조와 섭리와 구원 사역을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 오면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죠. 성자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하냐 하면은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아니죠. 구별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구별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성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 쓰여져요. 요한복음 1장에 그게 나와요. Only begotten God이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Only begotten Son이라는 말도 쓰여지고 그러니까 이거 한국말로 하면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 성자 하나님께 쓰여져요. 왜 이 표현을 썼느냐? Only begotten God이라는 표현을 써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쓰시는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Only Begotten God, 남을 입은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얘기했다고 해서 이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셨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아들 하나님. 오늘 본문도 이제 그거잖아요. 이 내용을 성경의 두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내셨느냐? 독생하신 하나님, Only Begotten God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한복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나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나는 아들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런 표현을 쓰셨을 때는 Only Begotten God, 그러니까 독생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낳으셨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지금 시편 기자의 그 글을 빌어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그러니까 인용하여서 이제 예수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천사들 중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고 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아들에게만, 아들 대신 하나님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관하여 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 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도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메시아 구원자로 택함을 받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분의 이제 성육신 하실 때에는 이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 말씀의 구절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런데 여기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구절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말을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요, 창조 때에 다른 창조보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창조되신 분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풀어요.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증인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 그래서 이분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가장 먼저 창조되어서 모든 창조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 그런 아들이지, 이분이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구절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창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모든 창조 이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을 여기서 알려주는 구절이지, 창조물보다 이전 가장 첫 번째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을 이렇게 잘못 이단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창조자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음 시간인가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세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The Son of Man is the Lord of the Sabbath. 이런 단어예요. 안식일의 주님이 자기시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의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모든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고 7일째 보좌에 앉아 주님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님이 첫 창조 때는 누구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셔서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셔서 안식일의 주님으로 영광에 이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신다고. 내가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또 오셔서 일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창조의 일은 끝났지만 구원으로의 새 창조 사역을 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님이 또 오셔서 새 창조 구원을 십자가 죽음으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천국 안식의 주님으로 영광에 이르세요. 근데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님이라는 이 표현도 예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피조물이 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보겠지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지어다. 그래서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앉아서 모든 경배를 받으세요.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왜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낳으셨다는 표현을 쓰실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성자 하나님이 어떤 낳으시는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독생하신 거잖아요. 독생자라 그러잖아요. 외아들로 낳으셨기 때문에 낳음을 받기 이전에 어떤 때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구절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간적으로 낳음을 입은 때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구절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실체에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지금 이 표현을 쓰는 거죠. Only begotten God이라는 표현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른 창조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창조가 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신격적인 실체에서 나음을 입고 아버지와 똑같은 본질의 아들 되신 하나님으로 이제 독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이 있었을까요? 창세 이전에? 없어요. 시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가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분도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시간적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래서 낳기 이전에 때가 있었고 예수님 그때 없었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영원된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다. 우리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 못해요. 영원이라는 것도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때에 그때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창세 이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셔서 독생하셨다.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뭘 알려주시는 거냐. 우리도 자식을 낳으면 우리와 똑같은 본질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단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이단이 그 아리우스주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300년경에 나와요. 그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이 예수님이 그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좀 못한, 그렇죠? 천사보단 좀 나은, 이런 신과 같은 존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본질이 아니라, 같은 본체가 아니라 피조물된 본체를 갖고 계시다. 이들이 그 이단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회의가 열려요. 교회회의가.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이신, 그러니까 니케아 공동회의가 열려요. 그게 325년인가 그래요. 니케아 공동회의 때 그 아타나시우스라고 우리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쪽에 그 개혁신앙 쪽에 그분들이 이제 함께 교회회의를 열고 아리우스 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죠. 아리우스 주의가 그 다음에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져 와요. 그리고 이단의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 이단의 역사가 반복돼서 지금은 뭘로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증인. 똑같이 믿어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이신 크리드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앙 고백, 니케아 신경. 그래서 우리 그 뭐예요? 오피스 그 뭐죠? 그 책에도 그리고 그 찬송가에도 나이신 크리드가 들어가 있어요. 나이신 크리드, 그 다음에 니케아 신앙 고백, 또 사도신경, 하이델베르그 문답, 뭐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사실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걸 우리가 좀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그분이 곧 창조주인데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만 얘기할게요. 뭐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가지고 오는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보셨던 분들은 집에 많이 찾아와서 한번 얘기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고 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가지고 와서 펴서, 야 봐라, 자기들의 그 트랜슬레이션이에요. 자기들의 번역을 가지고 와서 The word was God 이라는 구절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 사람들의 성경은 The word was a small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달라요. 우리는 대문자가 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번역할 때 small자 하나님으로 A created God 이런 뜻이에요. 창조된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풀어서 가지고 온다고요. 야 봐라, 그분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그것부터 공격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아니야. 얼마나 못된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단의 공격이냐고요. 그것부터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부터 흔들어서 우리 구원을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 구절을 그렇게 풀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여호와의 증인들이 처음에 시작된 것이 성경 공부로 시작됐거든요. 그 성경 공부에서 성경을 해석해요,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해석에서 잘못된 해석을 한다고요. 원래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헬라어 성경은 헬라어는 영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어요. 근데 보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정관사가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라는 거 있죠. 더. 그래서 우리가 그 스쿨을 그냥 어떤 한 학교에 다녀요. 그러면 A스쿨이 되지만 그 학교에 가. 그러면 더 스쿨이 된다고요. 고유 명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더가 붙어요. 그게 이제 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호 떼어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항상 관사가 붙어서 이분이 그냥 어떤 한 신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할 때 허 떼어스라는 단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The God. 그때는 이제 우리가 대문자 가수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허가 빠졌어요. 더가 빠졌다고요. 떼어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더가 있어야지. 없으니까 그냥 어떤 신의 같은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번역은 무지한 데서 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을 쓸 때는 허가 있어도 되고 빠져도 돼요. 두 번째로는 허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 죄송해요. 헬라어 문법에 비동사 앞에 올 때 고유 명사가 관사를 빼요. 이게 헬라어의 문법이에요. 코엘스 캐논이라는 문법이에요. 그 문법을 모르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한이라는 비동사가 있거든요. 그 비동사 먼저 앞에 헬라어 단어로 떼어스를 붙이니까 정관사를 빼는 거예요. 그런 문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걸 가장 앞에 둔다고. 그렇죠. 중요한 말을. 왜? 그걸로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떼어스를 가장 앞에 뒀어요. 떼어스 한 하고 the logos.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앞에 두기 위해 비동사 앞에 뒀더니 비동사 앞에 가니까 정관사를 빼는 거예요. 그런 문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요새는 하도 이제 이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지식이 많으니까 요새 여호와의 증인은 그거 잘 안 갖고 오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야, 너희들이 정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다 보니까 무지해서 그렇게 해석한 거야. 이거 빨리 가서 고치라고 니네 저기 지도자들한테 꼭 알려줘. 라고 알려주세요. 그런 문법이 있다는 거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서만 그 예수님 앞에, 떼어스 앞에 관사가 빠졌지, 정관사가 빠졌지,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구절들은 전부 또 정관사가 있어요. 이 구절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으로 나오셨지만 원래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셨다. 여기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질, 같은 하나님이지만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걸 취하지 않고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으로.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3절 14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크신 하나님. 여기서도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구절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속성과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도 나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는 거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 왕과 왕국을 왕으로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 근데 그분을 가리켜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이 관계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으로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누구에게 돌려지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께 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영광을 받으실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제 계시록에 가면 처음과 나중 되신 분 알파와 오메가 이게 하나님께 쓰여지는 건데 예수님께 쓰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도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이거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이 육체 안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나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구원을 이루실 때에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중보자라는 거 알죠? 미디에이터를.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구약에서는 모세한테 감당하게 했지만 모세가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었어요. 참 중보자를 가리키는 역할을 했죠. 참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셔야 되거든요. 참 중보자라는 것은 두 편을 다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도 대표하실 수 있어야 되고 사람 편에서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대신 예수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만 하나님과 사람이 죄인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요.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근데 재밌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가지고 오는 그 거짓 가르침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에요. 그걸 무너뜨려야 사단이 우리의 구원이 다 무너지고 복음이 다 무너지거든요. 가장 맞는 공격을 받은 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이 있어야 예수님이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영원하고 무한한 죄의 삯을 치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몇 시간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받을 무한한 지옥 심판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분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면 나 같은 사람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 외에는 구원자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좀 하고요. 결론으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뭐 간단하게 해서요. 여러분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이므로 너희도 한 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서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특별히 또 이번 주 중에 또 우리 최사님 가정 한국에 또 한 2주 넘게 나갔다 오시는데 갖고 오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그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지내는 동안 아프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돌아봐 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고 또 동부로 떠나는 우리 또 켈럽과 제이콥도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서 또 학교 다니면서 올바로 또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우리 또 금요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